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로 정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전도서 강의를 계속하려고 성경 공부를 다 성경 연구를 다 해놨는데 금요일 날 보니까 이 교회에서 이렇게 야자수, 팜트리 나무를 많이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걸 또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교회에 잘 전시를 하겠구나.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이 분위기에 따라서 오늘이 무엇인지 왜이 팜트리를 놨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겠구나라고 해서 다시 본문을 바꿔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사역을 갈릴리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3년 동안의 공생애의 사역을 마무리 짓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1년 중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유월절을 6일 앞두고 예루살렘 입성을 시도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약 전국에서 그큰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270만 명이 운집해 있었다고 합니다. 270만 명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는데, 근데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예수님이 들어갈 때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조그마한 길에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땅에다 옷을 깔고, 그리고 이 야자수, 종려나무, 이 팜트리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구원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물론 이 구원하여 달라는 대부분의 그 사람들의 사고는 당시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자기를 해병시켜 달라, 물질적으로 이 피지컬한 이 물질의 세계에서 자기들을 좀더 좋은 메시아가 다스려서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가지고 그 당신에게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으로 저 로마 군인들을 다 무찔러 버리고 우리의 오늘날로 치자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좀 복지도 좋게 살기 좋게 우리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이와 같은 그 인간의 관점에서의 통치자,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 세상에 바로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자기의 나라를 왕이 되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통치시킬 수 있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위대한 정치적인 군왕. 그게 바로 예수가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생각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막 가슴이 흥분되었겠어요. 야, 우리가 고대하던 이제 메시아가 온다. 그가 오시면 우리를 이 도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큰 소리를 다해서 이 팜트리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다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 다윗의 자손으로서 성경에서 2000년 동안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곳에 나와 있게 되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들어갈 때 열광하면서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 아래 동네에 떨어진 갈릴리에서 너무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장정만 5천 명을 먹이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한다면 2만 명을 먹이는 이 놀라운 기적을 2만 명의 사람들이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문둥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바다의 풍랑을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이 동쪽에 있던 베다니 마을에 사는 나사렛이라는 그 청년, 그 청년이 죽었는데 죽어서 3일이 돼가지고 냄새가 나고 썩기 시작하는데 그 죽은 지 3일이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다. 이 소식을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가 과연 누구냐? 그 예수가 지금 온다고 하는데 우리 그를 만나러 가자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는 골목길에 모든 사람들이 도예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니까 막 큰 소리로 막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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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쳤겠습니까? 그렇게 기적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그리고 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압제와 이스라엘 로마의 통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유대인 열심주의들, 그 열심주의자들이 참으로 이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면 진짜 우리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최고로 뛰어나고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가 통치하시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오는 예수님은 정작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2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밭베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2절까지 읽어야 돼요. 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자, 여기에서 우리 한번 지리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동쪽으로 막 붙어있는 마을이 베다니예요. 거기에서 조금 더 떨어진 게 밭다게. 밭다게는 감람산과 같이 붙어있습니다. 감람산은 해발 800m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그보다 조금 낮았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가 이 시대로 친다면 이 라브라의 그 지형을 가지고 친다면 저 웨스리지에서 이 라브를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다 보이거든요. 도시가 다 보여요. 예수님이 감람산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감람산에서 올라가서 볼 때마다 예루살렘 성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그 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내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보내주셨사오는데, 그래서 감람산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사랑하시고 기도하시고 너무 사랑이 깃든 그 감람산에서 이제 벳바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올 때에 벳바가에쯤에 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 두 명을 불렀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저 건너편 베다니의 마을에 가면 거기에 나귀가, 아직 멍에 매지 않은 나귀가 어미 새끼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끌고 와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봐요. 3절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여기서 이미 가보지도 않았는데 저 마을에 나귀 새끼가 있는 것도 아셨고 그 새끼를 가지고 오려고 할 때 그 주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또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허용할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일 주인이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신인, 예수님에게는 두 개의 그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 그 신인이라고 하죠. 또 하나는 사람의 모습을 입고 그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성과 품성과 모든 성품을 다 가지고 있고 또 그 신으로서의 그 신의 성품과 품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저 마을에 나귀가 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예수님의 신성에 의해서 미리 아시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이 나귀를 타고 가려고 하셨는지 그게 또 여기 성경이 아주 중요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선지자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분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12살 때 성전에 가서 말씀으로 박사들과 그 논쟁을 벌였고 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신 분이에요. 말씀대로 실천하셨어요.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그래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이니까 내가 백마를 타고 들어가지. 자 마지막 죽을 때니까 좀 화려하게 들어가자 제자들아. 자 가서 백마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힘있게 들어가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것이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메시아로서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성경의 성취를 이루면서 들어가야지. 그러면서 5절 같이 읽어요. 5절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나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는 아주 천한 사람 낮은 단계의 사람들이 타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군왕이나 군주나 어떤 장수들은 마차를 타고 갔고요. 그것도 여러 마리 끌고 간 마차를 타고 갔고 하다못해 한 마리의 백마라도 타고 갔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과는 완전 동떨어지게 나귀 새끼 그것도 한번 멍에도 매보지 않아가지고 타보지도 않아가지고 말도 안 듣는 그 고집불통의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얼마나 겸손하시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를 희생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베다니의 마을에 두 제자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기서 주라는 말은 더 로드입니다. 로드. 예수님을 지칭할 때 로드로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 대부분 여호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의 이름으로 너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서 그 히브리어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음은 다 빼버리고 자음만 가지고 여호와 이렇게 자음만 해놓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모음을 상상하면서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여호와도 되고 야훼도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훼가 맞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가 맞다고 하는데 하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도 부르고 야훼로도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의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로드라는 말이 있어요. 주님, 주께서. 이 주께서 쓰시겠다.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지칭할 때 썼는데 이렇게 여호와 야훼 더 로드 주님이라는 말은 성경에 쓰이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과 자기를 동동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반드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희가 가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만일 그들이 주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이신 내가 쓰겠다 하라. 주가 쓰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했더니 정말 그 사람이 나귀를 주어가지고 그 나귀를 타고 오게 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 33년을 살아가셨고 그리고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공생애의 삶을 사셨는데 그 살아가는 생애 동안 또 그분이 그 공생애를 하는 동안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컨텍스트에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받으시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도 그 하나님의 성경에 그 이사야서 53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도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대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되었구나.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임으로 성자임으로 이제 나는 그 일을 해야지. 이처럼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성경의 말씀을 이루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성경의 중요성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성경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조차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읽고 외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 있어 성경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은 성경의 사고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현대인들 중에 그 리더의 조건으로서 그 비전을 사람들은 많이 생각합니다. 아, 비전이 있는 사람이 참 좋은 리더다. 그런데 여기서 비전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그냥 생각해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그 비전으로 우리 교회의 비전 어떤 사람이 목사님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그래서 난 참 비전 없습니다. 그랬어요. 비전 갑자기 말 못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작은데 무슨 비전이 필요합니까? 커가면서 상황에 맞게 점점점 발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리 짜놓는 건 자기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비전을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비전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생각으로도 보여주시고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죠.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셔요. 그리고 상황을 만들어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게 되면 성경 속에서 막 깨달음을 주셔요. 아, 교회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점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나가요. 그리고 성령님이 사람의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님이 내게 만들어주신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비전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동떨어지게 자기 사람의 생각으로 뭐 한 달 후에는 50명이 되고 또 한 뭐 1년 후에는 500명이 되고 이렇게 막 세워놓으면 그거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비전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성경과 기도와 성령님이 우리의 만들어주신 삶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을 사랑하셨고 성경의 예언을 다 성취하시면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조차도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한 이 5절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성취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자, 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5절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9장 9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시온 딸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시온 딸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할 때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이루시면서 예수님은 멍에매는 나귀의 새끼를 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성경을 성취하면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렇게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화려한 것을 멀리 했고요. 그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원래, 성육신 하는 것 그 자체부터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태를 가지셨고 사람과 같이 낮아지셨다고 히브리서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그 인류의 그 죽어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 상의했습니다. 자, 저들이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게 이제 죄를 지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에게 거역함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저들을 버려야 되고 저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불가피한데 우리가 어찌할꼬? 저들을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도다.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아파하니까 옆에 있던 성자 이 예수님이 성자께서 말씀하셨죠. 성부시여, 그러면 우리가 저들을 구원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제가 아버지의 공의로움을 충족시키면서 저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저들의 모습을 짊어지고 제가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내 피를 통해서 저들의 죄를 씻어주시겠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나의 이 행위를 보고 알고 나를 예수로 영접하고 구원자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저 영혼의 세계에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서로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성부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저 인류를 구원하자. 그래서 그 뒤로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에게 그 예수의 메시아의 상징이신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혔고 그렇게 해서 그 짐승이 죽어야 되는 피를 흘려야 된다는, 다시 말해서 자기 아들이 피를 흘려야 된다는 그와 같은 그런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2000년 동안 예언했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인카네이션 성육신한 다음에 그리고 때가 되니까 30세, 33세 되던 해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6일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 것은 모르고 그냥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기대감으로 크게 큰 소리 치면서 이 야다수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지금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천국에 가는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종려주일을 맞이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접을 받기 전에 섬기고자 했습니다. 항상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좀 지식이 높네고 자랑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좀 가진 것이 많네 그 자랑하려고 해도 정말 안 되고 우리 예수님처럼 닫아주시고 겸손하고 그리고 섬기고자 하고 그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오픈되어 있는지 몰라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와서 눈물 흘리면 괜찮아 괜찮아 우리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너는 다 잘 될 거야 항상 축복의 말을 하신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거듭난 사람이 한 분 있어요. 월남 이생제라는 그 독립운동가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순경에게 일제 순경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막 화가 났습니다. 우리 민족을 이 유대인들도 로마 압제에서 막 화가 나가지고 그 로마 사람들을 싫어했는데 이 월남 이상제도 독립운동가였기 때문에 죄도 없이 감옥에 갇히니까 막 이를 막 부득부득 갈면서 이 일본 놈들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 민족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또 감옥에 넣다니 그러면서 막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잠을 못 자고 있는데 가만히 감옥 바닥을 보니까 마룻바닥 사이에 조그마한 종이 말린 게 있더래요. 그래서 그 말린 것을 꺼내봤더니 꺼내서 읽어봤더니 바로 마태복음 5장 38절에 40절 말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 말씀을 읽고 그냥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종이를 바닥에 내팽개쳤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눈은 눈으로 이를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 빵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이런 사람이 어딨어? 그러면서 너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성경 말씀을 바닥에 내팽개쳤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돼. 이걸 어떻게 실천해. 그리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성경 구절이 또 읽고 싶어지더래요. 그래서 또 꺼내가지고 읽으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말도 안 돼. 이거 어떻게 돼. 말도 안 돼.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막 울분과 그 막 그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래서 맨날 읽고 또 말도 안 돼. 읽고 또 말도 안 돼. 그러다가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냥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저도 당신을 닮고 싶습니다. 당신처럼 모든 원망도 모든 원수도 다 버리고 당신처럼 그렇게 겸손해지고 싶습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 속옷을 가지고 다니는 자에게 겉옷까지 줄 수 있는 정말 당신이라면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훌륭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가요. 또 민족의 영적인 면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월남 이상재 선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하셔요. 그 교만한 자들, 악으로 가득 찬 자들을 다 녹이시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악하지 않단다. 그렇게 강제적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하지 않는단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상한 갈대라는 것은 죄인들이에요. 죄인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사람들에게 얼굴도 잘 내놓지 못하는 그냥 죄인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어요. 정죄하면 끝났어요. 끝나잖아요. 넌 지옥 간다. 그러지 아니하고 다 감싸주고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길을 갔겠지. 하지만 이제 회개해야 돼. 예수 믿고 나를 믿고 이제 말씀대로 바로 살아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세리장이가 토색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 내가 네 배로 갚겠습니다. 이제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듯이 오른쪽 강도가 십자가의 오른쪽 강도가 그때까지 살인자였고 정말 죽어야 할 자였지만 주여 낙원에 주님께서 가실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처럼 우리 주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심지 완전 그 사람들에게 낙인 찍힌 사람,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라고 하는 사람, 깡패와 같은 사람, 살인자와 같은 사람, 그래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 사람의 인생, 육신적인 인생도 그냥 망나니로 끝나고 영적인 사람도 끝나고 그냥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가만두지 아니하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붙들고 이루어라 이루어라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러 온 거야. 자, 나를 믿고 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다 씻어주고 나를 믿음으로 너는 천국에 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마지막 인류의 최대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지시기 위하여 들어가는 그 위대한 그 행렬 의식에서조차도 세상의 군환들이 취하는 그 마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백마를 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겸손하여서 성경 말씀에 너무 겸손했다고 그랬어요. 겸손하셔서 나귀 매지 아니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그냥 촐랑거리면서 그 비틀거리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어떠한 사람들도 그냥 그 마음에서 나오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치는 그 환영을 받으면서 우리의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6일 동안 성전을 정결케 하고 또 재림 때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날 세상들에 대해서 또 너희들이 종말이 다가올 때 어떻게 깨어서 이 세상을 주님을 맞이할 것인지 이와 같은 교훈을 잘 하시고 마지막에 잡히시고 그리고 금요일날 유월절 전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부활하셨고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참으로 그 겸손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으로 거룩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 지신 십자가에서 그 6시간 동안 고통받으셨을 때 그때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쓴 그 사람과 영성에 트루만 데이비드라고 하는 의사가 그것을 묘사한 글이 있어요. 그걸 제가 번역해 놓았는데 이따가 한 곳씩 가져가셔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시는가. 이 팔에 못이 박혔을 때 그 손가락부터 오는 고통, 그리고 발에 못이 박혔을 때, 발에 못이 박혔을 때 온 몸이 밑에 발에 체중이 쓸리게 됩니다. 그러면 횡격막이 내려가가지고 호흡을 못한대요. 그러면 호흡하기 위해서 다시 발에 힘을 줘야 됩니다. 힘을 주면서 몸을 올려야 돼요. 그때 발에 주어지는 그 고통이 막 온 몸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왜냐하면 호흡을 못하니까 호흡이보다 막 숨이 막 멎어지려 가면은 몸이 처져서 그러면 발에 힘을 줘야 되고 몸을 올리면 막 그 허리에 또 찢어지는 고통이 있고 온 몸에 막 뇌로부터 오는 그 고통이 있고 그 많은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주님이 그 손의 못을 박히셨다. 두 발의 못을 박히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몸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그때 주어졌던 그 우리 뇌에서부터 온몸에 임하는 그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막 소름이 돋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감당하셨어요. 그것을 또 상상하고 왔어요. 이 세상에. 그리고 그것을 상상하고 살았고 마지막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그 피땀 흘리며 마지막 기도로 전투할 때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무서웠어요. 끔찍했어요. 예수님에게는 인성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 십자가를 친다는 것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경의 성취, 성경을 너무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이렇게 예언되었으니 메시아의 사명이 이라는 것이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마침내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령에 의하여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천국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대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고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약간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잘 참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의 피를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보혈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머리부터 발까지 덮어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나를 따를 때 너희의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시사오니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물리쳐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안목의 정욕을 물리쳐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다 씻어주옵소서. 예수의 거룩의 보혈로 사랑하는 성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들의 영혼과 전인격을 덮어주셔서 항상 기뻐하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